복음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놓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 지금 너희 앞세대, 너희 부모 세대가 행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래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라라고 모세가 설교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신명기에 대해서 개관을 살펴봤는데 이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이 왜 신명기라는 이름을 가졌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신자는 제신 혹은 다시 신자였습니다.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풀어쓴 명령 혹은 되풀이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풀었다 혹은 되풀이했다 그 말은 원래의 것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그 원래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래의 것, 원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풀이해주고 주고 적용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신명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쭉 나눌 건데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그럼 왜 모세는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됐을까? 율법을 다시 풀어 쓴 이유, 다시 설교해 준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항상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를 우리는 늘 놓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하나라도 못 미치면 너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 하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지요?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바로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주셨나요? 아니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라도 빠짐없이 열심히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그래가지고 건져주셨다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것도 아니고 바로가 쫓아올 때 주신 것도 아니고 홍해 앞에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이후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주셨기에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 모세오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모세는 이 앞으로 신명기 말씀을 다 설교하고 나서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 30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를 그곳에 다 모아놓고 이 율법을 다 가르친 이후에 설명을 마친 이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뭐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었다,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율법을 생각하면 어떻게 먼저 생각하냐면 어기면 벌을 받는 것 혹은 저주받는 것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상황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진노와 사망 그런 것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저주받다가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직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밖에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는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드디어 이제 복을 택할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스러워해야 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요.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그저 내 앞길에는 저주하고 사망밖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율법을 들이미시고 이게 너가 복받는 길이야, 이게 너가 생명을 누리는 길이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복받는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복 주심의 한 방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너 이거 하면 합격, 너 이거 못하면 불합격, 너 이거 하면 살고, 너 이거 못하면 죽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대신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주기를 기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내 비타민이고 내 옷이고 내 양식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못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로 내가 도적질을 했나 안 했나 살인을 했나 안 했나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구단을 외웠나 쌀떡에 쌀은 채웠나 냉장고는 준비되었는가 등 이런 것이 율법인 거예요. 집을 짓거든 지붕이 새지 않게 해라. 벽을 쌓거든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바닥을 놓을 때는 잘 주춧돌을 잘 깔아라. 탑을 쌓거든 피뢰침을 꽂아라. 그래가지고 너이 피뢰침 안 세웠으니 너 죽어가 아니라 이걸 하면 너희가 더 좋게 잘 살게 될 거다. 너 주춧돌 잘못 놨으니 사형. 이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하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비타민이고 율법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율법을 옛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붙들고 율법에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도리라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놓고 이거 못하면 너 죽어 하는 살벌한 도구가 아니라 여기 더 좋은 길이 있다.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 여기 복된 길이 있다. 여기 은혜의 길이 있다라고 그걸 소개해 주시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좋은 길이 있으니 여기 생명이 있으니 여기 은혜가 있으니 여기 복이 있으니 이쪽으로 와서 나와 함께 같이 걷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복이다. 율법은 복이다. 네, 율법은 복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 복 주시기 위한 선물을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놓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근데 1절부터 2절, 3절을 읽다 보면 약간 뭔가 어색해요. 왜 그런가 하면 2절의 말씀이 글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절이 없으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가면 문장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왜이 신명기 기자는 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2절을 어거지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2절에 하고 싶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선포하는 시간은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지제 40년째 1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경계 지역인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게 시내산을 떠난 지약 3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호렙은 시내산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거기 그 가데스 바네아도 모압 평야처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단지 열 하루 길밖에 안 되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잡아도 2주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경계에 들어오기까지 무려 38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또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2주면 넉넉하게 접경 지역에 도착해서 바로 그 38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게 우리들은 38년 동안이나 그 이후에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출애굽한 지제 40년이 되어서야 가나안의 접경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기자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주면 넉넉하게 갈수 있었는데 그 길을 오는데 우리가 38년이나 걸렸다. 38년 동안이나 우리가 세월을 낭비했다. 벌써 우리가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38년을 광야에서 다 허비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2절에서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했는가? 그 40여 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기 우리는 못 올라간다. 저기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다 씨름 선수고 뭐 UFC 선수고 하는 하여튼 그런 인간들만 수두룩해서 우리 갔다가는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성곽은 또 얼마나 높고 강한지 우리는 거기를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죠?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취할 수 있어.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같이 올라가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때 38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을 우리가 38년 동안이나 헤매고 이제서야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신명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같은 황금보다 더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패배했던, 1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그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건져 올리는 길이라고 오늘 신명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벌써 3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바로 38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불순종한 대가로 40년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요, 다시는 여러분 아버지 세대의 그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서 낭비함이 없는 인생을 살라, 허비함이 없는 인생을 살라 하면서 신명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름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해도,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이라고 해도 담대하게 그 지름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지름길은 그 순간부터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 오시면 우리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안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그 재산을 먼저 주십시오. 나가면 잘 지낼 줄 알았어요. 나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허비하고 낭비하고 술 먹고 쏟아 그 하는 모든 일들에 자기 인생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어디까지, 어느 바닥까지 떨어지냐면 돼지 새끼를 치는 그 자리에까지 떨어져 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돼지와 그 같이 경쟁할 정도로 탕자가 그 바닥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탕자가 자신의 삶을 이제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그 순간부터 탕자는 다시 자신의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그 인생은 낭비하게 되고 호랑방탕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그 인생이 격을 찾게 되고 또 지위를 찾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름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때로는 이게 낭비 같아 보이고 때로는 이게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이게 늦어 보여도 진짜로 그 길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낭비가 없고 누수가 없고 내 인생을 다 건져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손해보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한 발짝도 제대로 디딜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걸어가면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뒤로 밀려져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죽어라고 앞을 보고 달렸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쌓여지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쌓여가는 것 같은데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허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2세대들이 너희 아비세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무려 38년 전에 이미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사사건건 시비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과 등을 돌렸을 때 38년이나 낭비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았는데 너희 자녀 세대가 이렇게 38년 40년 가까운 세월들을 광야에서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갔던 너희 아비세의 잘못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제발 그곳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누수가 없는 인생, 낭비가 없는 인생, 허랑방탕하지 않는 인생 내 삶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질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라라고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간순간 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이 허비됨이 없이 낭비됨이 없이 온전히 건져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었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들과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그 아모리 왕이 길을 터주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했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두 전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이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시는 전쟁이 바로 이두 전쟁인데, 사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패역했고 반역해서 출애굽 2세대는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광야 40년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들도 아버지 세대와 똑같았습니다.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여전히 언약에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거가 뭐냐?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그때가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다 죽고 출애굽 1세대가 다 거의 다 죽었던 때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있던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광야를 행군하는 중이었는데 2세대들이 자기 아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요. 길이 힘들어서 불평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 세대가 모세를 몰아붙였던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버지 그 모세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다 죽게 만드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만나가 너무너무 싫고, 출애굽 2세대가 1세대처럼 똑같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이세요. 불뱀을 보내세요. 많이 물려 죽습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바알부올 사건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사주를 받고 모압에서 온 무당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 무당 발람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가면서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방도를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꾀를 내 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예쁜 여자들을 골라 가지고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정네들을 꼬셔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잔치하자, 우리 함께 놀자, 그리고 우리 신에게 절하자. 그래서 그 꼬심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남정네 2세대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간음하고 거기다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일 때문에 많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다 죽이셔도 뭐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셔서 그 범죄에 연루된 자들만 처리하시고 또이 세대들을 몰고 이렇게 지금 모압평야에 그렇게 요단강을 바라보는 곳에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좀더 멀리 생각하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좀더 가까이 생각하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베푸셨던 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하게 그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그 약속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신실하지 않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리까지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요단 동편 땅을 맞배기로 먼저 그들이 취해서 전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그 땅에서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절에 나와 있는 두 왕을, 가나안 동편의 두 왕을 무찌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가나안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투를 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한게 아무것도 한 거는 있죠. 그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러나 전투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고 소리 지르고 양각 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성이 왈르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취하면 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앞으로의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뛰어나고 무기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가나안 칠족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뒤를 졸졸졸졸 잘 따라가서 주신 땅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전리품을 담기만 하면 되는 거, 승리를 맛보기만 하면 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왕 왕을 멀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야 라고 그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사실 특별한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용사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용사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뭐가 대단해서 혹은 특출나서 땅을 얻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뒤를 그 뒷꽁무니로 열심히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속속들이 그곳들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쟁에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에서 얻는 땅.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인데 내가 전쟁에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한다는 사실,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